우리가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하나님 앞에는 오직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한 부류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내가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 생각에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멸시하다가 결국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는 이와 같은 한 부류가 하나님 앞에 있고, 다른 한 부류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실제로 본인이 많은 죄를 짓고 있음을 자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런 부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전자에 속한 사람이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한다고 하고 규례들 다 지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지옥행이다. 그렇게 처분을 내리시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세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일반 유대인들이 생각해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 세리는 천국에 가고 저렇게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저 바리새인은 지옥에 간단 말인가.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취약한 것을 가리기 위해 위선을 부리고 반면에 본인은 이 세리는 본인의 취약함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될 때 두 사람 사이에 하늘과 땅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그 세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세리는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아 구원을 받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던 그 바리새인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비록 많은 것을 소유하고 경건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옥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의인이 되지 못한 이런 죄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모델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들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늘의 왕국,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 하나님의 왕국, 그 천국이 바로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오는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처럼 취약함을 그냥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취약함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만드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이 너무 연약해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신음까지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살고 있다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세요? 정말 감사한 것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 연약함을 아시고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중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취약함이 하나님께로 드러나고 또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의 취약한 것이 드러나게 될 때 공감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감. 그렇죠? 이것이 생기게 될 때 부부 생활, 가정 생활 그 다음에 교회 생활, 이런 모든 것이 말 그대로 기름을 친 듯이 윤활유를 친 것 같이 이렇게 윤활이 되어 부드럽게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좀 연장을 해서 그럼 실제적으로 그 취약함에 모범이 되는 그런 사례를 하나 살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취약함의 표준 모델 삭개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취약하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런 취약함을 통해서 그 결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아마 주일학교부터 가장 많이 듣는 그런 이야기 중에 이제 하나일 겁니다. 삭개오 노래도 있고 율동도 있고 여러 차례 이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조금 좀 이상한 것은 제가 지금 목사가 된 지 한 15년쯤 된 것 같은데 15년 동안 한 번도 삭개오 설교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제 기억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삭개오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제가 설교를 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를 이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오늘은 세리들 중에서도 보통 세리가 아니라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이것과 더불어 성도들 간의 취약함을 이렇게 공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나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오늘 누가복음 19장을 읽었는데 누가복음은 총 24장입니다. 24장, 예수님의 33년 반의 이 땅에서 생활 가운데 뒷부분의 3년 반을 공생애라 그래요. 지금 공생애의 마지막 그 3년 반 거의 다 마치고 이 삭개오 사건이 끝난 이후로 드디어 어디로 들어가시냐?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뭐 한 달 내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에 달리실 그런 순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이와 같은 지금 사건이 삭개오 사건입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19장 1절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거기를 지나가시더라. 보라 거기에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요 또 부자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에 삭개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요 또 부자였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은 뜻이 있어요. 그 뜻은 이름 뭐 뜻이 뭐냐? 의로운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름값을 증가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의롭기는커녕 세상 사람들의 경멸의 대상이 되는 불의한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산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가서 살펴보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지내던 그 이스라엘 땅, 그 이스라엘 땅에는 세관이 세 군데가 있었다 그래요. 저쪽 바닷가 쪽으로 지중해에 있는데 로마의 총독이 거하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세관이 하나가 있었고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의 세관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요르단강 쪽으로 그러니까 서쪽이 되는 거죠. 서쪽의 큰 도시 여리고에 세관이 하나 있었으니까 세관이 세 개가 있었는데 그 세관 중에 하나가 여리고에 있는 세관이에요. 그 여리고에 있는 세관의 세관장이 삭개오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세리들에 대한 평판은 굉장히 나빴습니다. 일단 로마 제국에 지금 속국으로 있는 상태에서 세리가 되려면 로마 제국에 아첨하는 사람만이 세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우리가 친일하던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일본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그래서 무언가 한 자리를 차지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거 똑같은 겁니다. 지금 로마에 지금 속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모든 것을 찬양하지 않고는 세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저 사람에게 10,000원 세금을 이렇게 때리면은 이 사람이 20,000원이라고 얘기해서 10,000원은 자기가 중간에서 갖고 나머지 10,000원만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이런 악한 일들을 늘상 하는 그런 사람이 세리예요. 근데 그 세리 중에도 지금 세리 장이 됐으니까 얼마나 악하게 하고 얼마나 지독하게 했으면 거기에 우두머리가 되었겠는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삭개오라고 한 그 사람의 처지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유명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25km 떨어진 곳에 거기서 한 10km 더 나아가면 요르단강이 있어요. 그 요르단강에서 한 10km 이 왼쪽으로 떨어진 곳에 있는 큰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안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할 때 요르단강을 건너면서 처음으로 정복했던 그 도시가 여리고라고 하는 그런 도시고 그 이후로 여리고는 저주를 받아서 500년 동안 폐허 상태로 지내게 됐고 이렇게 구 여리고가 폐허로 있는 동안에 새로운 여리고가 하나가 생겨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 여리고와 구 여리고 두 개의 여리고가 이제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리고는 물도 많고 해서 종려나무가 많이 있는 그런 도시라 보통 종려나무 도시다 이렇게 이제 불리기도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녔어요. 요르단을 건너기도 하고 그래서 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지나다녔기 때문에 이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업 도시가 돼서 결국 나중에는 예루살렘 다음으로 큰 도시가 바로 여리고가 될 정도로 무역이 왕성하던 사람들이 많이 살던 그런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자, 그래서 도시가 이렇게 크고 오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분명히 이 삭개오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야기였으면 그게 관심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핵심이 위선과 교만을 부리는 이 바리새인은 지옥에 가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라고 나오는 세리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 삭개오 입장에서는 얼마나 뭐라 그럴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왕따시키고 자기와 놀아주지도 않고 돈은 많지만 자기 모든 민족이 다 자기를 배척하고 시기하는데 아 도대체 어떻게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렇게 종교인들의 이 숭배의 대상이 될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한다는 바리새인은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나 같은 이 세리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을 해준다고 하니 이게 하여튼 퀘스천마크가 지금 있는 이런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들어보니까 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온다는 그런 소식을 지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 된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아마 한 50, 60 이렇게 다 된 상태로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평균 나이가 50, 60 이렇게 될 때 이런 시대에 지금 50, 60 된 상태로 돈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동포들 중에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렇죠? 나가봐야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고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그나마 자기를 알아줄 것 같은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가슴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좀 만나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호기심과 그 다음에 단순함이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갖는다. 나이가 우리 가운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나이가 많게 되면 신기한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대부분 호기심이 없어지게 돼요. 죄도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졌는데 무슨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뭐 있냐고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구원받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또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용서하셔? 그냥 이대로 죽고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스펄전 목사님인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스무 살 이전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잘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들어져요. 왜 그러냐? 단순함과 그 다음에 호기심과 동경하는 마음과 말 그대로 가슴이 뛰는 그런 일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5살, 6살 아이들에게 삭개오 그림을 펴놓고 이야기하면 가슴이 뛴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그렇죠? 이런 가운데 나도 구원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게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 연세가 드셔서도 지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 드리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아침에 교사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우리 교회 아이들이 한 150명 정도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적은 수가 아닙니다. 우리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섬기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두근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슴이 뛰고 만나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인파가 몰려들어갖고 도저히 거기 키가 작다 그랬잖아요. 키가 작으니 키가 한 140이나 이렇게 아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니 아무리 서서 이렇게 해도 안 보이는 겁니다.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육신적인 이 취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게 될 때 그는 이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거기 가서 성경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4절에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랬어요. 50세 60세가 되는 이 키가 작은 이 노인이 그 사람들 다 수염도 기르고 이러는데 앞으로 달려가더니 거기까지는 그래도 참을만한데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들 무화과나무 그렇죠 야생 거기 가서 보니까 돌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이런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 기어서 올라가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는 자기의 취약함을 그대로 다 드러내면서 그렇죠? 아이들과 같이 단순한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 얼굴 한 번만이라도 보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나무를 기어 올라가는 그 삭개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통 때 같았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가슴이 뛰긴 이런 시점에 그거저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취약함을 다 내려놓고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가는 이 삭개오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 기존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게 원래는 뽕나무가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무화과 뽕나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생긴 건 뽕나무처럼 생겼는데 열매는 뽕나무 오디가 열리는 게 아니라 무화과가 열려요. 무화과 비슷한 게 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인데 좀 좋지 않다. 무화과만큼은 좋지 않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래서 열매가 열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먹고 키가 보통 10m 이렇게 굉장히 큰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뽕나무라고 이야기하면 꼭 뭐 이걸 고쳐주려고 여러분 생각할 것도 없고요. 그냥 무화과 뽕나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화과 뽕나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대로 지금 성경에 기존 성경에 있는 대로 뽕나무라고 이야기해도 뭐 그렇게 큰 문제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아마 한 10년 전쯤에 우리 학교에 있는 몇 분들하고 같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네 명인가 같이 갔는데 거기 한 분이 미국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쭉 가다가 드디어 여리고에 도착했어요. 그 여리고에 도착해서 버스가 우리를 삭개오의 뽕나무 앞으로 데려다가 내려놓더라고요. 이름이 저기가 삭개오가 올라갔던 데래요. 보니까 나무가 하여튼 무성하고 하여튼 10m 이상 되는 그런 나무예요. 그랬더니 거기 같이 갔던 그 미국 사람이 내가 이걸 가장 보고 싶었다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이제 상당히 드신 그런 분인데 그분도 어려서부터 아마 그 삭개오 이야기를 듣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스라엘 우리가 같이 간다고 할 때 목표로 하나 잡은 게 하여튼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뽕나무 나도 한번 좀 봐야 되겠다. 하여튼 그 유명한 삭개오의 뽕나무가 지금 여리고에 가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아, 글쎄 예수님이 여기 가서 보니까 5절에 그곳에 이르사 위를 보시고 그를 보며 그에게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걸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삭개오는 내가 예수님을 찾는다고 생각했는데 성경 가서 보니까 삭개오가 찾기 전에 예수님이 찾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삭개오야 하고 부르시잖아요. 삭개오를 만난 적도 없으시고, 그렇죠? 근데 어때? 삭개오야 하고 부르시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시기 전에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르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가 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던 것을 보았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삭개오를 만날 것을 준비를 하시고 오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초청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취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이 여기에도 반복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무슨 책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도망가 숨었잖아요.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모세를 통해서. 온 세상이 죄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하지만 성경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이런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이미 들었을 겁니다.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세리 마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세리들끼리 다 통해서 이미 보고가 됐을 거예요. 마태라고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이런 얘기 이미 삭개오가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되니까 마태가 삭개오를 위해서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많은 돈을 이렇게 착취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지만 죽을 날이 가까워 오는 입장에서 보니까 산 게 이게 뭔가 인생이 무상하구나. 지금까지 동포들에게 인정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생에 이제 무상도 느끼게 되고 환멸도 느끼게 되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의 취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예수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 이 경우에는 예수님을 극도로 핍박을 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성경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알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를 찾아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 간절한 심정으로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픈 분 세 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들도 기도하고 본인들도 간절한 심정으로 여기 삭개오 같이 체면이고 모든 거 다 버리고 나무를 기어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 어른이. 그렇죠? 이런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전 하나하나 알지 못합니다. 결혼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 부탁하는 것은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주님께 가는 일을 지체하면 안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5절 거기 가서 보니까 속히 내려와라. 우물쭈물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거 우물쭈물될 일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일도 우물쭈물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간구해서 응답받는 그 일도 우물쭈물될 일이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든지 삭개오처럼 오늘 속히 내려와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상한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여러분 내려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내려와야지 만나잖아요. 나무에 올라가는데 굳이 예수님 그 내려오란 말 하지 않아도 삭개오가 내려오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거를 밝혀서 굳이 내려오라는 거예요. 이건 내려오는 거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무에 있다가 지금 사람 만나려면 내려오는 거 그거 모를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려오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추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취약함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가서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지금 예수님보다 높이 있잖아요. 삭개오가 뭐라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법칙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6절 가서 보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가 그 안에 표현이 돼 있어요. 6절 그가 속히 내려와 자기 자신을 낮추고는 기쁘게 그분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영어로 receive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구 할 때 서브를 하면 저쪽 팀이 receive 하잖아요. 이렇게 receive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오매 그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좌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셔야 바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랬더니 7절에 사람들이 수군대는 일이 생깁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이르되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들어갔도다. 이거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 바리새인은 지옥에 간다 그러고 세인은 의롭다 그러더니 아 이번엔 세리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삭개오를 용서를 하고 삭개오에게 구원을 베푸니까 사람들의 관점에선 이해가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는 삭개오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삭개오 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삭개오의 그 심정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 수군되는 그런 사람들 무리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데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회개하는 내용이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네 배로 갚겠나이다. 이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부당하게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11절에 이렇게 부당하게 남을 속이거나해서 무언가를 착취했으면 네 배를 갚으라는 그 말씀에 따라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거 전장 바로 옆에 18장 가서 보시면 젊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장 18절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떤 젊은 치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 그래요?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이 부자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두 명의 부자가 있어요. 그것을 처분하지 못하는 그런 부자가 있고 이 삭개오처럼 그걸 처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부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삭개오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이 문제를 우리 자신의 그 영적인 상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한번 살펴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 키가 작게 태어났잖아요. 이게 이 사람 잘못이에요? 키가 작아서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거 이거 자체가 이거 이 사람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한 게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갈망하고 찾았어요. 그때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삭개오처럼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못한 거 있어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난 거. 이거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이거 저와 여러분이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삭개오하고 지금 처지가 똑같은 거예요. 키가 작은 거, 삭개오가 잘못한 거 없어요. 어느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난 거 우리 잘못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 우리 잘못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 이런 사람이 하나가 나타나고 그렇게 만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빼앗아가버리면 말 그대로 로봇 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걸 주셨을 때 사람이 그걸 잘못 사용을 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그것만 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잘못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시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어떤 걸 주세요?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무궁무진한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것 이거 자체를 이걸 자체 때문에 불평불만에 빠지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숙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키가 작은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키가 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문제냐? 나는 크다고 생각한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위선과 교만에 빠져있는 사람이다. 돈이 많습니다. 학식이 많아요. 다른 사람이 많아요. 명예가 많습니다. 유산도 많아요. 또 핏줄이 좋아요. 집안이 좋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어요. 11조 헌금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인을 하나님 앞에 나는 큰 사람이다. 나는 목사니까 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삭개오처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일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올 때 우리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구절에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여러분 삭개오 유대인 맞습니까? 예.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면 아브라함의 자손 맞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이게 또 무슨 아이러니예요.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혈통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왔어도 믿음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면 구원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여기는 믿음을 가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근데 그것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만 구원받냐?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그 믿음, 그렇죠? 그 믿음을 소유한 그 사람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돈 내고 구원을 샀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거저 받았잖아요. 거저 받은 건 맞습니까? 거저 받은 이후에 그 은혜에 감격을 해서 자기 것을 내어주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항상 거저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올바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섬김이 자동으로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최종 선언의 말씀,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가서 보니까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이제 다 마치시고 진짜 한 달 정도도 안 남은 상태에 이제 그 모든 공생애에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언가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 이거 왜 자로 안 하고 거수로 했냐.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땅의 모든 창조물까지도 지금 신음하며 탄식하는 가운데 있어요. 이것들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사람을 비롯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가서 보니까 1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됨은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의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사도바울이 이미 구원받은 지 이 시점이라면 30년쯤 된 그런 시점인데도 아직도 자기를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들 중에서도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삭개오 같다는 거예요. 이런 심정이 있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삭개오처럼 작고 취약한 사람을 찾으세요. 이런 사람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이게 복음의 아이러니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의인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의인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이 복음은 죄인만 찾으러 다니세요. 죄인만. 그 죄인을 불러 회개에 이르러 그래서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혹시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이 이 자리에 계시면 내가 죄인인가 의인인가를 정확히 보시고 오늘 삭개오처럼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구원받는 아름다운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마친 게 아니에요. 조금 더 해야 돼요. 자, 오늘 끝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자, 취약함을 이렇게 고백하고 그 결과 아름다운 일이 이제 생기고 하잖아요. 그렇죠? 삭개오하고 예수님 이렇게 만나는 걸 보니까 사람이 취약함을 인정하게 되니까 서로 간에 교감이 생기고 공감이 되고 그게 교제가 가능해져요. 그걸 하니까 어떻게 돼? 위선과 가식, 마음 가면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도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는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실천적인 부분을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함을 인정하라고 하니까, 아유,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끄러운 거 수치, 이거를 공개적으로 인민재판하듯이 제가 다 불어야 됩니까? 그렇게 불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회 분위기가 모이면은 A, B, C, D에서 각자 뭐 지은 거다 죄에 불라 그러고 이러면 그건 잘못된 교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취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같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건가? 실질적인 지침을 여러분에게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인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취약함이 있어요. 이런 원초적인 취약함은 하나님께만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걸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취약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는 죽을 때까지 고백해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원초적인 취약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고백해야 돼요. 지금 삭개오가 고백을 했잖아요. 그 고백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원초적인 취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너는 오늘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가서 보시면 15장 18절에서 19절에 탕자가 돌아오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 그렇죠?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지은 이 사실을 인정을 해야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그런 취약함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시편 25편 7절에 가서 보시면 다윗이 과거에 자기의 젊은 시절에 행했던 그런 일들을 생각하니까 얼굴이 뜨끈뜨끈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7절, 오 주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내 범법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에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그리하옵소서. 젊은 시절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해서 다 불습니까? 아니면 여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인이 할 것만 이야기해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취약함을 인정하라고 해서 교회 분위기가 아니면 모임 자체가 당신 죄다 얘기해. 이렇게 되면 이게 곤란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아니다. 이런 걸 오히려 불게 되면 그럼 그 모임이 망하는 모임이 되는 거야. 그건 아니야. 하나님께만 고백해야 될 그런 내용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모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16절에 서로 잘못을 고백하라 그랬어요. 서로 잘못한 건 고백해야 돼요. 서로가 잘못한 거 그런 것은 고백하지만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그런 내용을 사람들 앞에서 하게 되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된다. 과거에 어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혼전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해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이 유산을 시켰어요. 아이를. 그거를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래야만 결혼시켜주고 그래야만 우리 교회 다닐 수 있다. 그건 뭐그 교회 사정이니까 제가 그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그렇죠? 용서해줘야 될 그런 문제지.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 앞에 세워놓고 자아비판시키는 이런 일은 제가 봤을 땐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 우리 아이들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교회가. 그걸 자아비판하게 하는 그런 식의 인민재판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에게 교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취약함을 좀 알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개인끼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개인적으로 하셔야 돼. 개인적으로. 고부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어려움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무슨 자기의 취약함을 드러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내가 정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그건 개인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지역 모임에 와서 거기서 다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성경공 모임에 와서 이런 거 다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날 모임은 성경 공부하고 지역 모임을 하기 위한 거지 개인의 사생활 이야기를 들어주려는 모임이 아니고 그것이 공개적으로 밖으로 이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런 취약함은 그거는 개인들끼리 이야기하면 그건 누구예요? 가장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개인들끼리 이야기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이나 교회에 자기의 취약함을 이야기해도 그 문제가 안 풀릴 수 있어요. 안 풀릴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어려워서 재정적으로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100%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거 풀리지 않으니까 이런 말씀 들고 와서 이야기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7절에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따라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거 들고 와서 자 이거 있으니 그러니 당신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들은 사람이 판단을 해보고 사정과 이거 보고 할 수 있는 여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이거 있으니까 당신 안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취약함을 이야기해도 사람이나 교회는 다 풀어줄 수 없다는 거 그것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진정으로 취약함을 고백하면 삭개오처럼 자동으로 무언가를 섬기는 일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낮아지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눈에 보이는구나 하고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인정이 되는 내 입으로 이렇게 뭘 자꾸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낮아지면 옆에 사람들이 삭개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 변했구나 하는 거 보게 되듯이 자기의 취약함을 진짜로 인정하러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는 일이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자동으로. 자, 교회와 가정에서 이런 취약함을 고백하게 되면 서로 공감하면서 닮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우정이에요. 결혼은 친구와 사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 성도가 되고 멤버가 된다는 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내가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하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적이 되면 큰일 나요. 이 교회 왔는데 저 사람하고 뭔가 경쟁해서 적이 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친구가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도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인정을 하시고 내 취약함을 드러내게 될 때 그 친구가 나를 이해하고 서로 동정해주며 공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취약함을 드러내어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계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왜 부부간의 문제가 이게 자꾸 나쁜 방향으로 가느냐? 취약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쪽이든 두쪽이든 대개 문제는 두쪽이 다 그런 거예요. 부부관계가 어느 한 사람만 나빠서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실제로 가서 돌아보면 두 사람이 다 뭐가 있어요? 자아가 세거든요. 본인의 그 취약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들 간의 관계 또 성도들 간의 관계 성도들끼리의 관계도 고린도후서 6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한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바울이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후서 6장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4절부터 10절까지는 바울이 거기 가서 보니까 5절에 매 맞는 거, 옥에 갇히는 거, 그렇죠? 금식하는 거, 뭐 등등 해서 자기에게 당했던 모든 일을 취약했던 일, 뭐 영광이 됐던 일, 모든 일을 다 이들에게 알려줍니다. 다 알려준 다음에 11절에, 오, 고린도 사람들아,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이렇게 열려있고, 우리의 마음이 넓게 열려있나니,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혀지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속 중심에서 좁혀졌느니라. 내 취약한 거 다 보여주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는 너희 거는 꼭 잡고 열지를 않으니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교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내 걸 꼭 붙잡고는 남의 것만 자꾸 뭘 듣고 하려고 하면 교제가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목사를 한번 보세요. 이 목사가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그렇죠? 고통당하면 고통당한다 그러고 울을 상황이 되면 울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교회 모든 홈페이지 한번 가서 보세요. 우리 교회에 있던 좋은 일, 나쁜 일, 징계하는 것까지도 모든 거 다 거기 오픈이 돼서 올라와 있잖아요. 취약한 일, 좋지 않은 일, 그렇죠? 좋은 일 할 것 없이 다 그 안에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공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멤버가 된다고 할 때는 이런 것들을 공개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런 것들은 지혜롭게 잘 생각해서 서로 공개를 해야만 저 사람과 내가 공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킹잼 성경 사용하는 신자들의 공통적인 문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혼의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방종으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부족하냐? 간절함이 부족해요.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달려가고 그거 달려간 이후에 나무로 기어 올라가는 그 간절함, 그렇죠? 그 간절함이 너무 빈약해요. 과거에 자기의 그 취약하던 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통에 얽매여서 기존 교회에 다니면서 그 취약하게 살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영혼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걸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유를 받았으면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그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설리고서 그런 거예요. 설리고서 그런 거다.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삭개오가 구원받은 건 예수님 방문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방문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방문하신 적이 있고 그분을 받아들이신 적이 있느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인생에 한번 있었습니까? 그 일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 방문이 있을 때 내 취약함을 드러낸 적이 있으세요? 정말 내가 이대로 살다간 죽을 지경에 이르렀고 이대로 살면 제가 지옥불속에 간다고 하나님의 정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내 취약함을 예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린 적 여러분 일생에 한 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있을 때 이 키가 작은 삭개오가 큰 사람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 그와 같은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분이 계시면 예배 끝난 이후에 저를 찾아오세요. 식사를 못해도 좋습니다. 같이 내가 지금 작지만 하나님 앞에 취약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나를 크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설레는 그런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